교수님 먼저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 새롭게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핵심 기관이라고 불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셨는데 어떤 차이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하나의 땡크탱크 같은 역할을 해서 주로 국가를 직접 다루는 일은 하지 않고 주제별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그 인권이사회의 그런 거와는 달리 어떤 국제 규약이기 때문에 조약에 의해서 그 173개국이 그 조약에 가입을 했고, 그 가입한 나라들은 매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자기들이 인권이 어떻게 규약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18명의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규약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네. 그럼 18명의 국제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런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니터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그런 규약에 의한 인권 의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은 개인 그 진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인권 침해가 심할 때그 인권 침해가 그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을 때 개인이나 어떤 시민사회가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진정한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네. 그런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가능은 한데요. 사례는 없었던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중반쯤부터 규약에 가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정도 북한이 할 수가 있는데, 진정은 개인이나 시민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마 북한에 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북한이 이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가입해 있고, 그런 진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또그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시민사회가 그걸 한다는 것도 힘든 것이, 실질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그런 사실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예.
네. 한국 내 대북 인권 단체들이죠. 북한 인권 시민 연합 또 전한기 정의 워킹 그룹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자문 등 여러 지원을 해 오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지금 북한이 이 자유권위원회하고는 긴밀히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큼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정치화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이 소위 진보 진영과 이 보수 진영 간에 굉장히 이견이 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을 보는 시각은 사실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굉장히 뭐한 거의 2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유엔의 어떤 위원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인권 활동이 조금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좀 인내하고 또 국가 인권 관련해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다루는 분야가 아주 광범위한데 어떤 문제에 주력할 예정이신가요?
예, 제가 들은 뭐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최근의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이 디지털 기술과 인권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소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사회 변화가 새로운 인권 문제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비가 상당히 유엔 메커니즘이 인권 메커니즘이 잘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특히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사실은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따로 분리해서 볼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권의 이 제도가 따로 발전돼 왔잖아요. 그런 거지 지금 뭐 어떤 신기술 시대에는 더욱더 그 이게 같이 봐야 되는 한 인권 문제가 뭐딱 자유권이다, 사유권이다 이렇게 나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 위원회가 이렇게 굉장히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제도의 어떤 그 혁신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봐서 그 분야에서 제가 좀더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엑스퍼티스를 좀 활용해서 좀 제도의 발전을 깨웠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요.
네. 끝으로 비정부 기구인 휴먼 아시아 대표로도 활동하셨는데 새 위원으로서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뭐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미디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그 인식이 좀더좀 높아지고 좀 관심들이 좀 높아져서 꼭뭐 북한과 한국뿐 아니라 어떤 국제사회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